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금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서 손에 펜을 꽉 쥐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중요한 순간이네요.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회사에 도입할 무려 1억 원짜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입니다. 심지어 여러 업체를 다 비교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옵션을 골랐어요.
오, 예산을 아꼈으니 아주 깊어야 정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손바닥에 땀이 쫙 나고 심장이 막 두근거립니다. 마음 한구석이 몹시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이 뭔가를 구매하거나 혹은 구매하지 않는 그 진짜 이유가 사실 제품의 가격표와는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표랑 상관이 없다고요?
네, 바로 그 지독한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보통은 그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북극에 가서도 얼음을 팔 수 있는 막 엄청난 외향성의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아, 그렇죠. 말 엄청 잘하고 막 넉살 좋은 분들.
네, 하지만 수억 원이 오가거나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그런 말재주 좋은 사람은 사실 고객이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 1순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나왔습니다.
와, 시작부터 뼈를 때리시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가 완벽하게 준비된 거죠. 오늘 다룰 자료는 2026년 7월 2일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피퍼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영업 구조적 이해와 실무 가이드입니다.
네, B2B부터 B2C, 고가 서비스, 스타트업 세일즈까지 모든 산업을 다 관통하는 내용이 아주 꽉 차 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말재주 좋은 영업사원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부수고 진짜 영업이 어떻게 고객의 리스크를 해체하는 약간 고도의 과학적 과정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영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한번 정의해보죠.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케팅, 브랜딩, 영업 이게 다 비슷한 건 줄 알았거든요. 결국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 꺼내게 만드는 세 가지 다른 이름 아닌가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그 세 가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그 경계를 아주 날카롭게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쉽게 말해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합니다.
시장의 수요요?
네,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까 이걸 묻고 그들을 무대 앞으로 쫙 모으는 거죠. 반면에 브랜딩은 규모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론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인가 이걸 설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케팅이 경기장 안으로 관중들을 쫙 끌어모으고 브랜딩이 그 관중들에게 우리 팀을 막 응원하게 만든다면 영업은 도대체 뭘 하는 거죠? 막 관중석으로 직접 올라가서 특정 관중 한 명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영업은 바로 그 개별 고객 한 명을 마주하고 당신은 왜 지금 변화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막 밀어내는, 즉 푸시하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고객이 스스로도 명확히 언어화하지 못하고 있던 그 문제와 비용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야, 듣고 보니 우리가 흔히 비유하던 그 처방전을 써주는 전문의라는 표현도 뭔가 좀 부족하네요.
오, 그럼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그보다는 오히려 고객의 약간 커리어 파멸을 막아주는 보험 설계사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손실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역할이니까요.
맞아요. 그 손실을 계산하게 만든다는 점이 이 자료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철학입니다. 여기서 B2C, 즉 일반 소비자 대상 영업과 B2B 영업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아, 대중 대상이냐, 기업 대상이냐의 차이요?
네, B2C는 보통 즉각적인 감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 완전 공감해요. 저만 해도 어제 새벽 2시에 한정판 운동화가 너무 예뻐 보여서 막 충동적으로 결제했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이 운동화를 샀다가 내 커리어가 무너지면 어떠지? 이런 계산은 전혀 안 한단 말이죠.
하하, 그렇죠. 기껏해야 다음 달에 나에게 미안해질 뿐이죠.
맞아요. 카드값 나오면 후회하는 정도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 1억 원짜리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B2B 상황이라면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업 구매는 절대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수의 이해관계자, 예산위원회, 그리고 엄청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치잖아요.
서류 작업만 산더미죠.
네, 여기서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철저하게 ROI, 즉 투자 대비 수익입니다. 하지만 구매 담당자의 머릿속을 진짜 지배하는 숨은 동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철저한 리스크 회피입니다.
아, 리스크 회피? 그러니까 상사에게 욕먹지 않을 명분? 그런 건가요?
사실 그 이상입니다. 이 결정이 내 개인에게 안전한가? 만약 이 솔루션을 도입했다가 시스템이 일주일 동안 마비되면 나는 혹시 해고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끔찍한 공포가 구매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거죠.
아하, 오프닝에서 제가 던졌던 상황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1억 원짜리 제일 싼 소프트웨어를 고르고도 손에 땀이 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럼 고객이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라거나 너무 비싸네요 라고 거절할 때 그건 진짜 돈이 없어서가 아닐 확률이 높겠네요.
정확합니다. 고관여 비즈니스에서 실패 비용은 제품 가격을 아득히 뛰어넘거든요. 싼 걸 샀다가 프로젝트가 통째로 망했을 때 그래도 살 때 돈은 아꼈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항변할 수 있는 직장인은 없습니다.
바로 짐 싸야죠.
그렇죠. 결국 고객이 비싸다며 가격 저항을 보일 때 그건 내가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고도 내 커리어에 오점이 남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부족하다. 내가 안전하다는 증거를 좀 더 보여달라. 이런 불안감의 신호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가격 협상이 아니라 신뢰 협상인 셈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가격 저항은 곧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고객의 숨은 동기가 그런 두려움이라는 걸 알았다고 쳐요. 근데 미팅 자리에서 대놓고 저기 담당자님, 혹시 이거 샀다가 회사에서 잘릴까 봐 무서우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당장 쫓겨날 텐데요.
쫓겨나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그 꽁꽁 숨겨진 불안과 니즈를 도대체 어떻게 밖으로 자연스럽게 꺼내야 합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영업이 고도의 구조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는 질문의 지도라고 불리는 대화의 순서를 아주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질문의 지도요?
네. 초보자들 모두 만나자마자 자사 제품의 스펙이나 가격부터 말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프로는 다릅니다. 상황, 문제, 영향, 가치 이 네 단계의 질문을 차근차근 밟아갑니다.
아, 네 단계의 질문. 자료에 등장한 그 미디어 분석 서비스 사례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좀 갸우뚱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셨나요?
영업사원이 고객한테 현재 미국 정책 변화는 어떻게 모니터링하시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그냥 아이스브레이킹용 스몰토크인 줄 알았거든요.
아, 절대 스몰토크가 아닙니다. 그건 고객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이른바 베이스 캠프를 친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고객이 우리 팀원들이 매일 아침 기사를 직접 다 찾아봅니다. 이렇게 팩트를 답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되던가요?
다음 질문이 바로 그 문제 단계였죠. 그 방식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고객이 임원 보고용으로 요약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라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네, 핵심적인 문제죠.
근데 사실 직장인들이 서류 작업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는 건 그냥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상 아닙니까? 이게 막 수백, 수천만 원을 쓸 만한 진짜 니즈가 되나요?
바로 거기서 하수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아, 요약이 힘드시군요. 저희 인공지능이 1초 만에 싹 요약해드립니다. 당장 계약하시죠? 이렇게 바로 제품을 들이밀어 버리거든요.
오,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인 영향 질문이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노련한 영업사원은 거기서 한 번 더 깊게 파고들어요. 그 요약 작업에 팀원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씁니까? 하고 묻는 거죠.
아하. 고객이 한 10시간 이상 씁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야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가 엄청나게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계산이 되시나요?
일주일에 10시간이면 한 달에 40시간이고 팀원 한 명의 월급 중 4분의 1이 그냥 단순 복사 붙여넣기에 허공으로 막 날아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단순한 불평거리가 갑자기 엄청난 금전적 손실로 번역되는 순간이네요.
완벽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고객 스스로 자신이 방치하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출혈을 확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와, 소름 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가치 질문을 딱 던지죠. 만약 그 10시간을 완전히 없애고 임원용 리스크 분석 자료가 매일 아침 자동으로 제공된다면 조직의 의사결정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요.
와, 이건 진짜 무슨 영화에서 시한폭탄 해체하는 과정 같지 않나요? 파란 선 자르고 그다음 빨간 선 자르고 이 순서가 생명인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가치 질문을 들은 고객은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대응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제 보고 퀄리티가 확 올라가겠죠? 라고요. 만약 앞선 질문에서 자기가 얼마나 피를 흘리고 있는지 깨닫게 하지 않은 채로 가치만 물어본다면 폭탄이 그냥 터져버릴 테고요.
맞습니다. 순서로 어기면 거래는 그대로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폭탄 해체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강력한 도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이요? 말을 안 하는 거요?
네. 비용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이런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다면 영업사원은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 어색한 몇 초의 침묵 동안 고객의 뇌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자신의 비효율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되거든요.
아,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 정적을 참지 못하고 막 말을 덧붙이는 순간 고객이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그냥 빼앗게 되는 겁니다.
질문의 순성화, 침묵의 무게, 정말 소름 돋는 심리전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폭탄 회체 직전까지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객도 손실을 다 인정했어요.
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끝까지 방어막을 치잖아요. 막판에 아, 알겠는데 당장 예산이 없어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혹은 경쟁사인 A업체는 20% 싸게 준다던데요? 이러면서 발을 뺍니다.
단골 멘트죠.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방어해야 하죠? 결국 우리도 막 가격을 깎아주면서 없어야 합니까?
절대. 가격부터 깎아주면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거절은 불안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결정을 내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죠?
이럴 때는 좋습니다. 그럼 검토에 필요한 핵심 기준 두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딱 그 기준들만 가지고 다시 10분만 점검하시죠. 이렇게 다음 행동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어야 합니다.
아, 덮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음 스텝의 조건을 우리가 딱 설정하는 거군요. 그럼 경쟁사가 더 싸다고 압박할 때는요?
그때는 프레임을 단순 가격에서 총 소요 비용으로 확 바꿔야 합니다. 도입 후의 유지보수, 시스템 실패 시의 위험 부담, 전담 인력 지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묻는 거죠.
아, 어떻게 묻나요?
가장 싼 제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제품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준 자체를 옮기는 겁니다.
와,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제품, 뼈를 때리네요.
그리고 만약 정말 할인을 제공해야만 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반드시 조건 교환을 해야 합니다.
조건 교환이요?
네, 10% 할인을 맞춰드리는 대신 오늘 2년 장기 계약에 사인하시거나 저희 솔루션의 퍼블릭 성공 사례로 인터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와, 내가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판의 룰을 재설정하는 거군요.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이 엄청난 심리전과 조건 교환을 한두 명의 고객하고만 한다면 제 머리로 어떻게든 기억하겠어요. 근데 보통 영업사원들은 수십, 수백 명의 고객과 동시에 연락을 막 주고받잖아요.
일상이 그렇죠.
A고객은 아까 예산 핑계를 댔고 B고객은 상사 눈치를 보고 있고 이거 엑셀이나 수첩에 적어놓는 것만으로는 뇌가 과부하 걸려서 터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점 때문에 훌륭한 영업은 철저한 데이터와 시스템의 과학으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 시스템이요?
네. 자료의 다음 핵심 파트인 파이프라인과 CRM, 즉 고객 관계 관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죠.
솔직히 저는 CRM이라고 하면 그냥 좀 더 복잡한 디지털 전화번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비디오 게임의 세이브 포인트더라고요.
오, 세이브 포인트?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우리 청취자님들도 게임하실 때 막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보스 몬스터랑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패턴 다 외우고 체력을 100% 남겨놨는데 세이브를 안 해서 레벨 1부터 다시 깨야 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키보드 부수고 싶겠죠.
맞아요. 영업도 마찬가지로 기껏 고객의 깊은 불안감을 다 파악해놨는데 CRM에다가 다음 주 화요일 예산 승인 권자와 미팅 예정, 주요 우려사항, 보안 리스크 이렇게 딱 세이브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통과 때 또 날씨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레벨 1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 게임 비유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세이브 포인트를 넘어서 CRM은 영업사원이 번아웃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동아줄 같은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유창하고 막 에너지 넘치는 영업사원들이 의외로 빨리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서 상처받았나?
아니요. 철저하게 감과 자기 에너지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조직은 잠재 고객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을 보통 12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딱 쪼개놓습니다.
12단계로요?
네. 그리고 각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율, 또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고객 획득 비용, 이걸 CAC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고객이 평생 우리에게 가져다 줄 고객 생애 가치, LTV를 철저하게 수치화합니다.
CAC, LTV. 용어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게 실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되는 건가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고객 한 명과 계약을 맺기 위해 마케팅비와 내 인건비를 다 합쳐서 100만 원, 즉 CAC가 100만 원 든다고 가정해보죠.
네, 100만 원.
그런데 이 고객이 한 번 딱 계약하면 보통 5년 동안 머물면서 총 5천만 원, 즉 LTV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준다는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와, 1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버네요.
그렇죠. 이 엄청난 격차를 수치로 알고 나면 영업사원은 눈앞의 작은 할인 요구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이 고객의 가치는 5천만 원이니까 초기 불안감을 확 낮춰주기 위해 한 달 무료 파일럿을 제안해도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다. 이런 전략적이고 과감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감이 아니라 수학인의 전략을 결정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맹목적인 열정 페이를 막 들이붓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총알의 개수를 정확히 알고 싸우는 거군요. 자, 이렇게 심리부터 데이터까지 영업의 거대한 구조를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흐름이 좋네요.
이제 이 모든 걸 현실로 확 가져와서 당장 내일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플레이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료 마지막에 초보자를 위한 30일 과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 저는 특히 콜드콜 파트가 엄청 흥미로웠습니다.
콜드콜은 영업의 꽃이죠.
네, 규칙이 이렇더라고요. 첫 10초에 목적을 밝히고 30초 동안 문제를 제기하라. 아니, 왜 이렇게 초단위로 강박적인 규칙을 세워둔 걸까요?
그건 인간 뇌의 방어 기제를 뚫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딱 전화가 걸려오면 상대방의 뇌, 정확히는 편도체에는 즉각 비상벨이 막 울립니다.
누구지? 사기꾼인가? 뭐 스팸인가? 이렇게요?
네. 어떻게 빨리 끊어내지? 이 생각만 하거든요. 이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를 우회하는 데 허락된 시간이 딱 10초라는 겁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나는 위협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죠.
아,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신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상황을 내가 안다는 걸 빨리 보여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신원을 보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0초 동안 자사 제품 스펙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겪고 있을 만한 문제를 툭 던져야 합니다.
30초 안에요?
네. 콜드콜의 목적은 그 짧은 40초 동안 1억 원짜리 물건을 당장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목적이 뭔가요?
단지 당신의 문제를 논의할 15분짜리 화상 미팅을 수락해달라 이 아주 작은 동의로 얻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메일도 완벽하게 똑같고요.
와, 엄청나게 정교하네요. 근데 이렇게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고래를 잡을 때는 전략이 또 확 달라지죠. 자료에 나온 계정 기반 영업, 즉 ABM 같은 고도화된 전술도 있던데요.
아, ABM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그물을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꼭 잡아야 하는 거대 타겟 기업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 기업 전체를 하나의 독립된 시장으로 취급하는 전략이에요.
기업 하나를 시장으로 본다? 어떻게 접근하나요?
CEO에게는 큰 그림의 산업 트렌드가 담긴 리포트를 쫙 보내고 동시에 실무 팀장에게는 링크드인 메시지로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에 대해 말을 거는 식이죠.
아, 위아래로 동시에 치고 들어가는 거군요.
네. 이해관계자 위원회를 사방에서 입체적으로 딱 포위하는 전술입니다.
무작위 난사가 아니라 완전 정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초보자 30일 과제를 보면 매일 20명에서 50명의 잠재 고객에게 이런 연락을 돌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꾸준함이 생명이니까요.
아니, 근데 하루에 50번 거절당하면 이거 사람 멘탈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진짜 울 것 같아요.
하하,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거절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나는 역시 영업 체질이 아닌가 봐. 사람들이 날 싫어해.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CRM 시스템을 제대로 쓴다면 거절은 상처가 아니라 아주 훈용한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요?
네,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그 영향 질문에서 고객의 손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지 못한 건지 이걸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오답 노트가 되는 겁니다. 감정을 뺄 수 있죠.
실패를 개인화하지 말고 철저하게 데이터화하라. 와, 이거 정말 영업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조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반드시 각인시켜드리고 싶은 황금 비율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법칙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70대 30의 법칙. 70%를 듣고 30%만 말해라. 자료에 보니까 만약 미팅이 끝났는데 내 목이 쉬어 있다면 그건 영업을 잘한 게 아니라 망친 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황 질문과 문제 질문을 딱 던졌다면 고객이 자기 고민을 막 털어놓느라 70%의 시간을 써야 정상이라는 거죠.
영업의 진술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한 문장입니다. 말의 유창함보다 훨씬 중요한 건 고객을 향한 예리한 호기심과 진심 어린 경청입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눈 이 깊고 넓은 이야기들을 싹 한번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오늘 우리는 말재주와 압박으로 대변되던 영업의 그 낡은 이미지를 아주 산산조각냈습니다. 진짜 영업은 날카로운 질문의 지도를 따라서 고객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숨겨진 손실을 딱 찾아내고 데이터와 파이프라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과학적 과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훌륭한 영업이란 합리적인 결정을 가로막는 그 두려움의 강 위에 튼튼한 신뢰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신뢰의 다리요?
억지로 무언가를 막 떠넘기는 게 아니야. 변화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강 위에 놓는 신뢰의 다리. 어우,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누다 보니까 제 머릿속을 도무지 떠나지 않는 아주 도발적인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궁금한데요.
만약 영업의 본질이 이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고 상대방의 리스크를 낮춰서 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명함에 영업사원이라고 적혀있지 않을 뿐이지 매일매일 숨쉬듯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설득의 과정들 말씀이시죠?
네, 우리 청취자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이라면 상사 사무실에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여러분은 완벽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절당하기 일쑤고요.
만약 상사가 야, 예산이 어딨어? 라고 거절한다면 그건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망해서 내 고과가 깎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네요.
또 부부라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가족여행을 좀 취소하자고 배우자를 설득할 때 그때도 영업을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밥상머리에서 아이에게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먹이려고 막 실랑이를 벌일 때조차 우리는 극도로 방어적인 고객의 구매 저항을 뚫어내야 하는 치열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하, 브로콜리 영업은 진짜 난이도 최상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오늘 배운 이 완벽한 리스크 관리 기술과 질문법을 당장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가장 설득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훌륭한 과제입니다.
무작정 내 논리를 막 밀어붙이면서 논쟁하는 대신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실패의 비용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70%를 들어주면서 스스로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 본다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좌절감만 안겨주던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상의 거래들이 과연 어떻게 마법처럼 성사될까요?
저도 결과가 정말 기대되네요. 다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흥미진진하고 짜릿한 실험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